오늘 5월 7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의 그 제목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어보시지 못하셨던 혹은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죄의 본질과 그 보편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우리의 행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는 외적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는 나쁜 행위나 잘못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상태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죄인이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에서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또한 원죄에 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죄의 결과와 아담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세 가지 메시지 중 두 번째입니다. 우선 히브리서 9장 27절, 9장 27절 전반부 말씀인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를 가지고 죽음의 보편성, 즉 모두가 죽음을 맞이해야 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편적인 죽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사망의 원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에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생각은 사람이 유한한 존재이며 피조물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진리가 누군가에게는 심지어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을 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필립 휴즈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인용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반항적인 인간의 열망을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보다 더 파괴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신이 아니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지배적인 인간조차도 그들이 가진 모든 기능과 능력을 박탈당하게 만드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생명의 종말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삶의 실패이자 자기 합리화에 대한 모든 주장의 궁극적인 좌절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죽음은 아담의 죄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즉각적으로 경험한 것은 영적 죽음이었지만 육체적 죽음과 최후의 죽음도 그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인 죽음, 즉 영적, 육체적, 최후의 죽음, 이 세 가지 형태의 죽음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골든제이 스파이크맨이 말했듯이 죽음은 죄의 결과이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죄성 가득한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된 대가입니다. 죄는 그것에 대한 처벌이 따릅니다. 게다가 모든 죄들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존재하는 것의 마지막,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고 법에 따른 형벌을 받는다고 언약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서의 아담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아담과 함께 그 행위의 언약 또는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불리우는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아담은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행동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의로움을 얻기 위해 엄격한 훈육 과정 속에서 일련의 요구사항을 지켜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한 나무 열매를 거절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은 의로움을 얻기 위한 어떤 일련의 법적 요구사항들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이미 의로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지 않던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처벌이 주어지도록 하는 일종의 준법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금지된 나무에 접근하지 않음으로써 아담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언급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의 훈련의 과정 혹은 그 명령에 언급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죽음은 처음의 언약이 인류에서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죽음은 처음의 언약이 인류에서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언약하셨던 그 다음 세대들 또한 그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5장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심지어 죄와 죽음을 의인화하면서 전 인류에 대한 권세자로 설명하였습니다. 리온 모리스는 다음과 같은 올바른 관찰을 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왕노릇이라는 표현에는 지대성이라는 강한 느낌이 들어있습니다. 죽음의 통치권이 인류 전체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또한 찰스 하츠가 오래전에 관찰한 것처럼 죄도 죽음 안에서 또는 죽음을 통해서 왕노릇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폭넓은 의미에서의 악으로서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결과로서 죄의 힘이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왕조가 시작된 역사적 때는 바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죽음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몇 주 전에 이 주제에 대해 언급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스겔 18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분과 생동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죄의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빠진 결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이기적이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에 끊임없는 물결을 만들어내는 일이 생깁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타락과 부패의 근원입니다. 육체에 의해 지배된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죽음은 다음과 같은 많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육체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아멘. 영적인 죽음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한 것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따르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육체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영적 죽음의 결과는 아담과 이브에게 즉각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서로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자신으로부터 숨었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아닌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전가했습니다. 또한 죽음은 육체적인 것으로서 성경에서 인간이 지상에서의 삶을 끝마치는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저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이 한편으로는 저자는 육체적 죽음을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될 것과 또한 심판으로 가는 문으로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다른 모든 생명체의 죽음과는 구별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싶거나 싶지 않더라도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에는 죄의 스팅, 침 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메시아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히브리서 9장 28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언급하였고 히브리서 2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그분의 죽음으로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죽음의 본질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비추어서야 가장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죽음은 우리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생각하기도 만듭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우리에게는 자의식이 또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생각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는 또한 최종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끝없이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그리고 20장 6절에서 14절 21장 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는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엄숙한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타나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망과 음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사망과 음부가 임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 역사의 초기 단계에서 생명나무에서 추방된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모두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입니다. 다섯째,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육체적, 영혼의 모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5절,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망을 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셨고 로마서 3장 25절과 요한 1서 2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죽으심으로써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에 위협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또 이사야서 25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인간의 죽음에 관한 모든 측면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인 까닭에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죄, 사망 그리고 아담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은 죄, 사망, 원죄, 아담의 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관한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언급된 아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오직 역사적 인물인 아담만이 성경 속 죄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아담은 본래의 상태로부터 타락되었습니다. 아담의 상태는 타락 전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 상태는 어떠였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판단도 책임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모든 일에 의로운 자로서 온전히 제 구실을 다할 수 있었던 상태였을까요?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무엇인가 변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태의 사람이 되기 위해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프랑스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심지어 그의 비참함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명백합니다. 사람은 한때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더 나은 상태에서 떨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매우 명확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 따르면 창조된 질서 전체가 지금은 타락과 부패의 속박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대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타락의 심각성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떨어진 높이를 인식할 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품성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모순입니다. 죄의 난폭하고 사악한 본성에 대한 성경적 묘사는 이것을 근거로 한 표현입니다. 성경 속에서 사용된 구원에 대한 용어는 사실 타락 전에는 사람이 고귀한 위치에 있었음을 암시해줍니다. 화해, 구속 그리고 부흥과 같은 용어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이나 복원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은 우리 본연의 상태를 매우 좋았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상태가 무엇을 노력해서 만들었거나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좋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창조 질서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원래 상태는 분명하게 도덕적으로 정직하였습니다. 그는 창조주 앞에서 의로웠습니다. 그는 즐거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갔으며 이것은 오직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자격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며 7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언급도 그 본래의 형상이 골로새서 3장 10절의 참된 지식과 에베소서 4장 24절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적어도 어거스틴 학파의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의 상태를 본래의 의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했지만 사실은 오리지널 righteousness, 본래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가진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전도서 7장 29절에서 정직하게 라고 묘사된 그 본래의 의로움의 상태, 그 자체입니다. 토마스 보스트는 여기서 사용된 정직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것은 아담이 그의 영혼과 마음에 불법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법에 정직히 바로 섰다는 것을 뜻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용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종합하면 인간이 창조된 때에 가지고 있던 의로움은 그의 영혼의 모든 재능이, 능력이 도덕 규범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본래의 의로움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의로움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의 연관성입니다. 요컨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 앞에서 그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의는 로마 카톨릭의 관점과 같이 본연의 상태에 더해졌던 한 은총, 하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이 가지고 있었던 한 기능적 측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안에서 걸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은 그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 성질이었습니다. 둘째, 이 본래 지니고 있었던 의로움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죄 그 자체의 처참한 죄 본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따라 이해하고 있다면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아담이 도덕적으로 그저 한 어린아이였다면 타락은 그저 인간의 무지에 근거한 실수에 가까울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지은 죄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 순수한 상태의 그 단순히 실수였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니엘 K. 브레너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레니우스를 따르던 자들은 아담의 사탄에게 현혹되고 속임을 당한 어떤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불복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에 그에게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로 죄를 지은 이는 아담이 아니라 가인이었습니다. 대신 아담은 속임을 당한 결과로 사탄에 의해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타락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의 선물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감춰진 축복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만약 죄가 인간의 실수만을 의미한다면 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롬 월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용합니다. 죄의 행위가 아무리 소소하거나 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는 모든 거룩한 것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의 질서에 대한 거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반면에 만약 아담이 그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선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그의 본성이 견건함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그의 선택은 그의 본성을 거스른 완전히 모순된 행위입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거스르며 자신의 창조주를 완전히 부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창조주의 권리 위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주에서의 대체자의 효과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다른 신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거스르기로 하였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아담 자신의 본성을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슬려 행동하였습니다. 그에게 죄는 판단의 실패가 아니라 그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거부였으며 또한 고귀하고 숭고하도록 창조된 자신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였습니다. 오직 그가 떨어진 높이만이 그가 떨어진 타락의 깊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를 짓는 것은 정신나간 행위였습니다. 셋째, 신약 성경에서 사람이 시험당하는 모습을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그래서 시험을 받지도 또 누구도 도덕적으로 실패하도록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확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시기 위해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면 사단은 개인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기 위해 시험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의 본질을 유혹물, 정욕, 그리고 죄로 분석하였습니다. 야고보의 분석은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서의 유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아담은 죄의 욕구가 없이 순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그가 시험에 빠진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의 성품 자체가 그 죄인이고 죄성이 가득한 것에 비하면 이 아담과의 성품하고는 굉장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셨지만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었던 아담에게 의로움이 있었다고 해서 그가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도 시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로운 자도 시험을 받습니다. 넷째, 제가 왜 아담이 시험을 당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간단히 말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이 시험을 당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그의 타락 사건에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관한 진리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죄를 짓게 하거나 직접적인 도덕적 금기 사항을 따르지 않도록 유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한 시험은 실제 사람, 실제적 시간, 실제 상황, 그리고 실제 결과 또는 대가 모두가 개입된 일입니다. 시험을 받게 하는 일에는 먼저 동기나 의도가 악의적인 유혹자가 있습니다. 유혹은 죄인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아담의 경우에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며 아담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전략적인 행동을 할 실제적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서 죄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시험을 할 유혹자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시험에는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미끼가 있습니다. 죄가 없었던 인간을 유혹한 제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사단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도 그분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로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라는 세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서 신학이라는 책의 저자 로빈 라우트리지는 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마도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시도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유익하거나 해로운 것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소유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용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당신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문화를 살펴보면 의존하지 않는 것이 팽배합니다. 게다가 아담이 겪은 시험에는 다른 실시간적, 역사적 특징들을 포함됩니다. 바울에 따르면 아담은 이미 알고 있던 법률, 율법을 어겼으며 로마서 5장 14절 그에 대한 책임이 따랐습니다. 성경은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시험당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인받고 선택을 하도록 제안을 받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다른 선택, 즉 자신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은 선택이 이루어진 후의 결과를 포함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과 의지와 이런 것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도 또한 이러한 자기네 본성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혹은 선택이 이루어진 후의 결과를 포함합니다. 휴로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과일을 먹는 것과 같이 전혀 극적이지 않은 행위가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열된 하나님의 저주와 동산에서 추방될 만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분노하고 심지어 격분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과일을 먹는 행위는 굉장히 작은 행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저주와 그 벌을 처벌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평가들은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음을 받은 자가 그의 창조들을 향해 자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끔찍한 위험과 결과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순종하기 좋은 환경에 두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반대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보편적 확산과 전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아담의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사망의 지배하에 있음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21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죄 전파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전 인류의 조상으로 간주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참조하시고 또 창세기 3장 20절을 참고로 이분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인류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의 모든 후세에게 기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담과 타락이 역사상 실제였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드니스 알렉산더는 죄의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 데렉 키드너와 다른 이들을 인용하며 연방의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이신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대표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들의 머리로 언급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비롯한 4장 15절,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로 대했습니다. 아담은 타락한 죄인들의 전 종족을 대표했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십니다. 이것은 독특한 자리입니다. 이 대표자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자들과 관련하여 유일무이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역사적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신학적 확증이 요구되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한 타락의 이야기는 그 후에 나오는 죄에 대한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님에 의해 직접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특별한 요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특별한 목적, 즉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적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환경 속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일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을 이렇게 양육함으로 그들을 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담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할 수 있는 완벽한 이상적인 공간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신들을 증명할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하나의 특별한 말씀, 한 그루의 특정한 나무, 하나의 특정한 선택, 하나의 특정한 결정과 하나의 특정한 결과를 포함하는 명확한 금기사항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적 정황을 요구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특정한 하나의 명령을 깨뜨리고 싶도록 만드는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죄는 침입자입니다. 마이클 D. 윌리엄스는 성경은 선과 악의 영원한 투쟁을 묘사하지 않는다. 죄는 영원한 원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죄는 아담의 타락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전에 사단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는 아담의 타락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전에 사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창시자가 인간을 시험하는 선동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하게도 사단은 하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와가 죄악이 인류를 침략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한 실존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와에게 의심과 욕망을 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에는 몇 가지 요소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을 높이 두고자 하였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죄는 모든 죄들의 근원이 되는 두 가지인 교만과 불신함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완전히 진노하실 정도의 성격을 띄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금지된 나무가 보여준 매력적인 모습에 의해 부추겨졌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불순종 후에 주님이 그들을 위해 유일하게 창조하신 곳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또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의로우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반역자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것은 죄가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그의 족보 전체의 역사성을 제외하고는 죄의 보편적인 전파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이 타락과 또 죄의 침입이 실제임을, 실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은 첫사람이었으며 옛 창조물의 대표자이며 우리 주님은 부활한 첫사람, 첫사람이자 모든 새로운 창조물과 그의 새 언약의 백성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첫사람은 역사 속의 인물이며 죄로 타락한 것도 역사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이 범한 일을 폐하셨습니다. 죄는 우화나 조작된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나셨고 사셨고 죽으셨으며 우리의 구속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화가 아니라 역사와 삶의 현실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죽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3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것이 바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하신 첫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